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핵 선제 타격과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핵으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 들면 주저없이 먼저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와 탄두 모형이 뭉툭한 KN-08의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은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오늘 시험한 카드로 미사일은 이란 북부 지역에서 발사돼 남동부 지역 1,400k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어제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시험 발사하면서 이번 발사가 이란의 억제력과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능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어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미 연방 하원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가 망명 신청 목적이 아닌 이민자들의 국경 통과를 불허할 방침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어제 자정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경 개방을 규정한 생겐 조약을 다시 이행하도록 한 결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서유럽 국가들로 향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민자들은 47만 8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망명 신청자는 460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중 팔레스타인 과격분자의 공격으로 미국인이 숨지고 이스라엘인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공격범은 어제 유명 관광지인 자파 항구 보도에서 행인들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로 인해 미국인 테일러 앨런 포스 씨가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공격을 무분별한 살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마침 현장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한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강력히 비난하고 성공적인 평화회담만이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추가 10개년 방위지원 계획과 ISIL 격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ISIL 핵심 지도급 인사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지난 4일 시리아 알샤다디 인근 지역에서 ISIL 고위 지도자인 타르칸 바티라시빌리를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쿡 대변인은 ISIL이 최근 알샤다디 전투에서 시리아 지상군에 계속 패하자 ISIL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바티라시빌리가 현지를 방문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SIL 자금 분야를 책임진 것으로 알려진 바티라시빌리에 대해 미국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국 4개 주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2개 주에서 실시된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는 미시건주에서 50%의 득표율을 얻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신 미시시피주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4개 주 가운데 미시건과 미시시피, 하와이주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는 아이다호주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이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성공을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핵과 관련된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일 북한은 대체로 있습니다.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이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화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일부의 관측을 바로잡기 위한 표명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8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없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평화와 안보에 대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의견이 확고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서 나타나듯 이 같은 사실은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믿을 만한 협상에 임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또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핵 문제가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것은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국면은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조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입장이 현재 미국과 우리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안과 관련해 선을 그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8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비핵화라고 말하고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그것이 6자회담이든 다른 형태이든 비핵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른바 병행론과 관련해 중국은 실제적이고 진지한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다만 북한을 제외한 다른 5자는 비핵화에 그리고 북한은 평화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자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당분간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이행이 징벌 차원이라기보다 대량 살상무기 계획이 확대되는 것을 어렵게 하면서 북한에게 더 나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애나 리치 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지난 5일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미국의 북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왕이 부장과 케리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중미 관계와 현재 한반도 정세 등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의 자세한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의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최근 한반도는 검을 뽑고 활시위를 당겨놓은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며 긴장이 격화돼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각국에 모두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성공을 주장하며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핵 기술 발전 정도 그리고 1차 핵실험 이후의 기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핵과 관련된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측의 핵탄두 소형화 실현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말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직접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북한식의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며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핵선제 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핵으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 들면 주저없이 먼저 핵 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와 탄두 모형이 뭉툭한 KN-08 4-5기의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한 사진 속 김 제1위원장은 KN-08 탄두 설계도면 앞에서 관계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으며 사진 속 모자이크 처리된 설계 도면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원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형은 은색 공모양으로 지름은 60에서 70cm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상당히 소형화가 되어 있는 크기고 그래서 노동미사일 정도는 충분히 탑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커드도 가능할 것 같고 규격화 표준화를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죠.
이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은 이 정도의 탄두 크기가 적당하다면서 더 소형화되면 북한이 보유한 구형 미사일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공개한 이 원형 모형은 예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플루토늄탄이라면서 원래 플루토늄탄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핵물질과 고폭 장치가 높은 압력을 받아 터지지만 북한이 공개한 이 모형은 비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에가 비어있다는 거죠. 겉에 테두리는 동일한 쇠로 맞는 껍데기라면 안에 그 쉽게 말하면 고폭 장력과 핵물질이 안 들어있다 뿐이지. 거기는 사실 핵물질이 없는 빈 깡통이에요. 사실 그걸 이제 모형을 놓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
김 교수는 이어 원형 모형의 겉면에 붙어있는 반사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반사경의 상태로 봐선 관련 기술이 아직 초기의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지만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은 상당 부분 발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난 4차 핵실험 때 3차 핵실험보다 상당 부분 이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런 것만 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 완성은 아니어도 기술적 발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저는.
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해당 내용이 대거 실린 만큼 이 같은 북측 주장은 내부 결속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탄두 모형이 뭉툭한 KN-08 미사일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둥근 모형의 물체를 공개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0년이 지난 만큼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특히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KN-08 실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지난달 23일 최고사령부 성명과 지난 7일 국방위원회 성명에 이은 무모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미한 정보당국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런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핵카드를 앞세워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만난 자리에서 핵탄 경량화와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한 발언 내용을 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일부 관영 매체를 통해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제1위원장이 직접 핵탄두 경량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일엔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면서 핵탄두들을 언제든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언급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관련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는 점에서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전면에 나서 핵 능력을 과시하는 데 대해 상당히 이례적 행보라며 북한이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반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불안감이 반영된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지금 한미가 강력한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뭐 참수작전까지 포함해서 공격 개념까지 거기 반영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핵을 가졌으니까 함부로 침략하지 말라. 그 억지력 차원에서 이제 핵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번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의 규모는 15,000명 이상으로 예년의 2배 수준입니다. 미국은 또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소를 비롯해 핵 잠수함과 B2 전략 폭격기 그리고 공중 급유기 등 주요 전략 자산을 대거 투입할 예정입니다. 훈련 내용도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미한 합동 훈련과 함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로 빚어질 수 있는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김 제1위원장이 핵 위협의 전면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인 전현준 박사입니다.
미국의 대북 공격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로서 강력한 그런 법원 의지를 다짐으로써 엘리트들의 통합을 야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동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정한 평가에 김 제1위원장이 사실상 직접 반박함으로써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3일 김 제1위원장이 핵탄두 발사 준비를 지시한 발언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들도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핵탄두 발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이딴 핵 언급은 사실 여부를 떠나 위협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인 행보라며 이를 통해 유리한 핵협상 국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핵무기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뭐 이와 같은 의미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영석 박사는 또 김 제1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이 모종의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도발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 기구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핵계획에 대한 우려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The nuclear program of the DPRK remains a major cause of concern. Recent statements by the DPRK are especially worrying.
북한의 핵계획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안이며 특히 북한의 최근 성명들이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성명을 통해 핵 억지력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올해 초 실시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Once again, I strongly urge the DPRK to implement fully all relevant agency and security council.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안보리가 새 결의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원자력기구는 검증 활동을 재개해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핵시설 불능화를 감시할 IAEA 사찰단을 받아들였지만 2009년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반발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하고 사찰단을 추방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앞서 북한 핵활동 사찰과 관련해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했고 IAEA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활동하려면 주요국들의 정치적 합의와 IAEA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가운데 훈련에 투입된 미국의 전력 자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해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주요 전력들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 미한연합훈련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군 전력 가운데 하나는 해병대 쌍용훈련에 투입된 두 척의 강습 상륙함입니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8척 가운데 보넘 리처드 함과 박스함이 처음으로 동시에 훈련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강습 상륙함은 대형 갑판을 갖춘 항모급 규모로 전반적인 해안 상륙 작전을 지원합니다. 특히 전쟁 등 급변 사태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인도적 지원과 피난민 구조 임무도 병행합니다. 보넘 리처드 함과 박스 함은 모두 배수량이 4만 톤급으로 길이가 257m에 달합니다. 항모급 갑판엔 미군의 주요 비대칭 전략 자산인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와 각종 헬기 등 항공기 수십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럭과 장갑차, 전차 수십 대를 싣고 병력 2천 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강습 상륙함의 주력기인 오스프리 수송기는 특히 해병대의 수륙 강습 작전을 지원하는 첨단 군용기로 MV-22는 특히 전투기급 속도에 탁월한 탐지와 전자전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박스함의 고위 지휘관은 올해 쌍용훈련 참가를 발표하는 동영상에서 박스함이 이번 훈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xer is one of the main batteries for this exercise and it will provide the full capability of our ace our battalion.
해병 대원들의 침투와 상륙, 이착륙기의 활동 등 포괄적인 작전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란 겁니다. 이 지휘관은 특히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전반적인 비상 작전 훈련을 실시한다며 여기엔 인도적 구호와 재난구조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의 로버트 카플란 선임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비한 미한 해군의 인도적 구호 능력 강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훈련이 기존의 상륙 침투 작전뿐 아니라 유사시 내륙 침투와 전략 핵심 시설에 진격하는 훈련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쌍용 훈련이 미 해병대와 해군 12,000여 명, 한국 해병대 해군 5,000여 명, 호주와 뉴질랜드 등 유엔군까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란 겁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훈련이 침투 상륙을 통한 거점 확보, 이후 병력과 지원군의 신속한 해안 이동 등 기동 상륙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강제 진입 작전에 따르는 전반적인 영역을 연습한다고 짤막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에 도착합니다. 배수량이 10만 3천 톤에 달하는 존 스테니스호가 훈련에 참가하면 항모급 전함 3척에 각종 전투기와 헬기, 최신의 조기 경보기 등 무려 150에서 200대가 넘는 군용기가 언제든 출격이 가능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연합훈련을 위해서 제3해병원정여단 11상륙전대, 31해병원정군, 박스함 등을 보유한 13해병기동부대 등을 출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스테니스호를 모함으로 하는 항모 강습단까지 도착하면 보통 국가의 전체 군사력을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 스테니스호는 길이가 332m에 높이가 24층 건물과 맞먹는 80m, 비행 갑판 등 크기가 축구장의 3배에 달합니다. 비행 갑판엔 슈퍼호넷 전투기들과 최신의 조기 경보기 E2 호크아이 등 군용기 80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강습단은 여러 구축함과 순양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노스 캐롤라이나호까지 포함하며 총 병력만 7,000명에 달합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밖에 핵폭탄과 핵미사일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 등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 이번 훈련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군 지휘관들은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 과시가 중요하다며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새 대북 제재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에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welcome President Park's principled and firm approach toward North Korea.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대북 제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 행동에 맞서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국제사회 결의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resident Park's announcement of the new ROK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fle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olve to maintain.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대상을 대폭 늘린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사이에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과 관련한 폭넓은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본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과 한반도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두 나라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 측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이 오는 10일에서 1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라진 하산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데 따른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고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포스코의 박기홍 사장과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이 라진 하산 물류협력사업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라진 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광물 등 화물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복합운송 프로젝트입니다. 하산에서 라진까지는 철도로, 그리고 라진에서 한국으로는 배로 화물을 운송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 개발 사업의 하나로 라진 하산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라진과 하산 사이 철도 54km 구간을 보수했고 북한과 함께 사업을 담당할 회사인 라선 콘트라스를 세웠습니다. 협정에 따라 한국 쪽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상선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됐고 양해각서 체결 이듬해인 2014년 한국 업체들이 북한 라진항을 방문해 현지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현지 점검이 끝나고 2014년 11월 처음으로 하산을 출발한 러시아산 유연탄 4만 톤이 라진항에서 한국 포항항으로 시범 운송됐습니다. 뒤이어 2015년 4월에 이뤄진 2차 시범 운송은 1차보다 화물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당시 러시아산 석탄 14만 톤이 라진항을 거쳐 한국의 광양, 당진, 보령으로 운송됐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 3자는 라진 하산 물류 협력 사업을 위한 세 번째 시범 운송을 다음 주에 실시합니다.
2015년 11월 3차 시범 운송에서는 5만 톤급 벌크 선박 두 척을 비롯해 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운행됐습니다. 이 3차 시범 운송에서는 유연탄 12만 톤이 광양과 포항으로, 그리고 컨테이너 10개 분량에 달하는 중국산 생수가 부산항으로 운송됐습니다. 3차 시범 운송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에 참여한 한국 업체들은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남북 협력 기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는 이 사업에 남북 협력 기금을 투입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육로와 해로로 한국을 유라시아 대륙과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라진 하산 프로젝트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던 남북협력기금 투입 심의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자 라진 하산 프로젝트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나왔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Резолюции, упомянутой вами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ыражена консолидированная позиция, сказать,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라진 하산 프로젝트의 러시아 측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던 지난 2월 말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채택될 제재 결의안의 범위 안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철도공사 측도 러시아 언론에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항구에서 수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결의안에 넣는 등 라진 하산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탈리 추루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뒤 기자들에게 북한 항구를 이용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쪽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8일 독자 제재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라진 하산 프로젝트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업 중단 의사를 이미 러시아 쪽에 통보했고 러시아 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약 3억 달러 이상을 이 라진 하산 프로젝트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상황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중국이 간접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구선 하원 의원 출신인 파네타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1, 2부로 나누어 두 차례 걸쳐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언제든지 핵탄두를 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했다고 보시는지요?
Well, there's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has made advances.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느냐 여부인데 이 문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봐서 언젠가는 그런 능력을 확보할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방국들은 북한의 움직임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2705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요?
It represents the toughest sanctions that have been applied against North Korea.
이번에 채택된 제재 결의가 강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석탄 수출을 금지하며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등 사실상의 봉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재가 얼마나 이행되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2013년에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50개 나라가 제재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은 교묘한 방법으로 대북 제재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중국이 제재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북한 공군이 마비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I think if China truly stops aviation fuel from
중국이 진짜로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군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870마일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이를 통해 컴퓨터에서 꼬냑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품을 암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암시장 밀수를 통한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 정권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How badly are they hurt? If
그건 대북 제재의 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재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난 10년간처럼 제재가 흐지부지되거나 북한이 암시장에서 물건을 조달할 수 있으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최근 필리핀이 북한 화물선을 몰수한 것처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철저한 제재를 가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미온적이었는데 2월 들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2월 7일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it's been a series of events. With regards to China,
일련의 사건이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월 6일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중국을 화나게 하고 마침내 베이징이 인내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지켜볼 대목입니다.
중국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 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재를 이행할까요?
Well, that I think is the major question here. Whether or not they will
중국이 얼마나 제재를 철저히 하느냐 여부가 문제의 핵심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북중 국경을 오가는 트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거나 제재를 대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주목할 건 중국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때 비로소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암시장과 밀수꾼 그리고 북한의 외화벌이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겁니다.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을 도왔다고 보시는지요?
You know, my view is that China has not been directly helping North Korea's missile development.
나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통한 암시장과 밀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비밀리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동 국가와의 핵 미사일 커넥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North Korea continues to look for markets for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
북한은 지금도 중동 국가의 핵과 미사일 수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시리아에 건설된 원자로는 북한이 기술을 제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이 지역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철저한 대북 제재를 가해서 그 같은 핵 수출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망과 문제점 등을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파네타 장관 인터뷰 2부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뷰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됐지만 영유아나 산모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시기나 규모와 분야 등은 여러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 결핵 치료 지원 사업을 해온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은 북한의 중증 결핵 환자 1,500여 명이 치료약을 제때 받지 못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며 북한으로 치료약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 북한을 떠나온 실향민 시어머니와 탈북자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룬 서도 소리극이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너들아, 님도 보고 뽕도 따게.
반갑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탈북 여성과 한국 남성들이 가정을 이루는 모습도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갈등을 빚기도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세대 간의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념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는 한과 사랑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서도소리와 함께 녹여낸 작품 고부지가입니다. 고부지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뜻하는 고부지간이라는 말에 노래 가짜를 넣어 만든 제목인데요. 이번 작품은 남쪽 시어머니와 북쪽 며느리가 부르는 여인의 노래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공연에서는 실향민인 시어머니 허순자와 탈북민인 며느리 김옥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연출을 맡은 홍석환 씨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어떻게 음악과 소리와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창작품입니다. 남쪽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북쪽 탈북녀 출신의 며느리가 겪는 하나의 에피소드죠.
예, 늘 서도소리극 하면은 워낙 그 북쪽
지역하고 이제 경기도 지역, 함경도 지역의 이제 소리이기 때문에요. 한번 이제 북한의 어떤 가요나 어쩌면 북한에 있는 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김강수 선생님이 좀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독 소리와 북한의 소리들을 그리고 또 이제 현대적으로 조금 해석하고자 이런 작품을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은 허순자 여사의 칠순잔치로 시작합니다. 허순자 여사는 해방둥이로 6.25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 온 실향민인데요. 슬하의 이남 일녀를 두고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인 채 손두부집을 운영하며 홀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칠순잔치를 준비하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미국에 사는 장남 부부는 오지 못하고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돕고 있는 차남과 탈북민인 둘째 며느리는 아침부터 잔치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러던 중 허순자 여사의 딸 박수영이 괜한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신우이의 트집은 결국 고부간의 싸움으로까지 확장되는데요. 허순자 역할과 예술감독을 겸하고 있는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씨입니다.
그 허순자 여사가 주인공인데 그 허순자 여사도 6.25 때 6살이었을 적에 그 부모를 손을 놓쳐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참 혈혈단신으로 한척같이 그렇게 살아온 그 모습, 손두부집을 하면서 자식 이남 일녀를 낳고 남편이 월남으로 이제 돈 벌러 간다고 돈 벌러 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칠순이나 되어서 칠순 잔치를 앞두고 그 하루의 일이에요. 이 시대의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탈북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탈북인들의 그러한 그 심정과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작품이 이루어져서
고부지간은 음악극인 만큼 북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유래한 서도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수심가, 돈돌라리 등 대표적인 서도소리로 북한 지역 출신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또 사랑사랑 내사랑 등 북한의 가요도 소개하는데요. 김광숙 씨는 소리에 담긴 한국적 정서로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위로를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북의 노래는 뭐 이제 휘파람 그리고 뭐 서도소리의 대표적인 수심가 또 마지막에는 뭐 인생 허망한 초로 인생 이렇게 해서 뭐 산념불도 하고 좀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속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함께 하면서 관객들에게 어떠한 그 영향을 줄 것인지 기대도 되고.
탈북민 며느리인 김옥금 역은 정연경 성남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이 맡았는데요. 정연경 씨는 특히 김옥금이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며 노래하는 장면을 이번 공연의 주요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많이 좀 애환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김옥금과 허순자의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인 박수영 역은 서도소리 이수자인 오세정 씨가 맡았습니다.
수영이가 되게 뭐 밝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상처를 끄집어내서 오히려 그걸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인물로 아마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그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되게 딱딱할 줄만 알았던 북한 음악이 사실 더 가슴을 이렇게 좀 후비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옥금의 남편 역을 맡은 김준식 씨는 이 작품을 통해 탈북민들의 문제가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임을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여인을 또 부인으로 맞았고요. 또 어머니의 가업, 그 손두부집을 이제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또 부인하고의 갈등 사이에서 조금은 갈팡질팡도 하지만 부인도 위해줘야 하고 또 어머니도 생각하고 그래야 하는 인물로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가정을 돌보는 그런 역할입니다. 탈북한 며느리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에 있는 또 이제 탈북한 분들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고
현대사회의 물음을 전통문화가 가지는 한국적 가치로 풀어내고자 한 음악극 고부지간은 오는 17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에서 벌어진 세계의 대결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대결,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죠. 이세돌 9단과 또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역사적인 대국, 세계의 대결로 불렸는데요. 자, 알파고가 첫 승을 거뒀군요.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닮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 간의 대결에서 인간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대국전에는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이니 당연히 인간이 이길 것이다. 아니면 컴퓨터는 실수가 없으니까 인공지능이 이길 것이다. 뭐 이기거나 지거나 뭐 이런 반응을 가볍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막상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에 패한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그 충격의 정도가 남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세돌 9단이 인류를 대표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세돌 9단이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자회사인 딥마인드에서도 50대 50의 승률을 점쳤습니다.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또 세계 전문가들도 이세돌 9단이 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지겠지. 그래서 한 75에서 100%까지 이세돌 9단의 승률을 예상했었는데요. 첫 대국에서부터 이세돌 9단이 186수 만에 이 돌을 던지는 불개패를 당한 것이 충격인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시작된 이 한국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첫 대국. 이 대국장뿐 아니라 소식을 각국으로 전하는 취재진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고요. 인터넷 유튜브, 지상파 TV를 통해서 중계를 보던 사람들도 이 숨소리도 크게 들리는 세계 바둑 대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세계 바둑의 최강자 한국의 이세돌 9단 또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는데 사실 현장의 상황을 굉장히 궁금해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과연 어떻게 바둑을 두게 될까 궁금해했었는데 일단은 이세돌 9단 앞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대국자가 앉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를 대리하는 구글의 프로그래머 아자황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바둑을 두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마우스를 손에 쥐지는 않습니다. 이세돌 9단의 흑돌의 움직임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나면 이 알파고가 분석을 해서 흰돌을 놓고요. 이 화면을 보면서 대리인인 아자황 박사가 현장 바둑판 위에 흰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알파고의 두뇌가 되는 거죠. 서버는 미국 중서부에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세계 대결을 벌인 겁니다. 이세돌 9단 이름 아래에는 한국의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요. 알파고 이름 아래에는 미국 국기가 아니라 영국의 유니온잭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이세돌 9단도 사람과 두는 바둑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 어쨌든 첫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인공지능 컴퓨터일 뿐이라고 치부했던 사람들이 오늘 알파고가 내려놓는 한 수 한 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현장의 해설자도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고요. 그 현장 대국장에는 그 뭐 VIP 특별실에 한국의 정치계 인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모여서 이 한 수 한 수에 관심을 뒀었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각에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이세돌 9단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알파고는 또 어떤 묘수를 놓을지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 5판 3선승제로 치러집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15일까지 펼쳐지는데요. 지금 이 경기 아시아 전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국의 바둑 전문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일정 기간 바깥 출입을 삼가고 또 몸 관리는 하는 이른바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한국에는 뭐 아직도 일정 기간 바깥 출입을 삼가고요. 또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 산후조리라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
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게 보통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얼마나 합니까?
지역에 따라 시설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만 서울 지역의 평균 산후조리 시설 이용 비용이 2주에 한국 돈으로 300만 원, 미화로 $2,470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민들의 경우는 아이를 낳는데 이 돈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강남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은 2주에 800만 원, 그러니까 $6,580 정도 있고요. 하루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00 가까이 드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실도 있습니다. 특실을 이용할 경우에 2주에 $2,600 정도인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요. 이렇게 비싼 돈을 내게 되면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산모가 일단 편히 쉬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산후조리사나 간호사들이 아기의 목욕을 시키고 우유를 먹이고 하는 동안 산모는 충분히 잘 수 있고 또 가벼운 체조나 운동을 하면서 그 임신 이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모유 수유가 좀 불편한 그 산모들에게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영양이 썩 빠져나간 피부를 마사지해주는 등 특별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친정집이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병원에서 출산을 한 뒤에 거의 곧바로 산후조리원으로 직행하는 산모와 아기가 대부분일 정도로 한국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문화가 된 상황입니다.
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산후조리 비용이 좀 비싸면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이 너무나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진 것은 그 2006년이었고요. 서울 송파구의 건강산모증진센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가격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송파 지역의 주민은 190만 원, 한국 돈으로요. 다른 지역의 산모는 209만 원인데 뭐 이렇게 보면 한 $1,800, $1,9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뜨끈한 구들장에서 몸을 녹이면서 체력을 보강했던 옛날 그 친정 엄마표 산후조리의 고마움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한국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이 8만 2천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단일 민족을 강조해 왔던 과거와는 또 달라진 모습인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네, 이 한국 전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그러니까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외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한국 배우자를 만났거나 한국으로 이주해 사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8만 2천 명을 넘어섰다는 건데요. 이 8만 2천 명, 한국 전체 학생 가운데 1.3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다문화 학생의 수가 6만 2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 대비 비율이 처음으로 2%대를 넘어섰다고 한국교육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 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